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장, 창세기 2장의 앞에 부분을 설교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그 방법, 그리고 흙으로 만드셨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에덴의 동산 중앙에 에덴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주거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주 동안에는 이제 적어도 석주 동안에는 이제 창세기 2장의 후반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놓고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쓰는 것부터도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끔찍히 사랑한다. 예, 아니요. 속으로는 아닐 때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경우가 있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녀를 부모들은 끔찍이 사랑합니다.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살, 세 살, 네살 그렇게 됐을 때부터 이미 자녀들한테 뭔가 일을 맡기지요. 예를 들면 초월 같은 거, 뭐 쓰레기통을 이제부터는 네가 좀 치워줄래? 일주일에 한번 뭐 화분에다가 물 줄래? 이런 것을 맡기잖아요. 물론 때로는 부모가 좀 귀찮아서 자녀들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해서 자녀들한테 일감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책임이야. 아니면은 방 하나를 이제 줄 때는 이 방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아이가 하도 강아지를 사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정말 강아지를 안 키우고 싶은데 너무너무 달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 이기는 척하고 강아지를 사주면서 약속해요, 안 해요? 제일 많이 하는 약속 있죠. 네가 take care 하기. 그러면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한다고 그러죠. 근데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당연히 안 하지요. 이게 어느 집이든지 다 속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강아지를 뭐 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네 책임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의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끝 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 책임을 맡기시는 겁니다. 중앙에 동산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 여기서 이제부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걸로 끝. 지지고 볶고 살든지 말든지 거기서 살아.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살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해. 라고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장의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창조 때에 사람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의무를 맡기겠다, 이러이러한 책임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창세기 2장 후반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실 때에 그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 하면 우리가 일하는 분야, 쉽게 말하면 직업,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사회 단위, 그게 가정이거든요. 가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사실 이 노동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제 마음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아요. 선입견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왔던 한국의 그런 배경이나 미국에서의 그런 배경 때문에 이 노동 그러면 자꾸 이게 나쁜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이라고 지금 단어를 쓰게 될 텐데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 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이라는 단어와 노동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과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을 걸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독교 노동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동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노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경작하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키다라고 하는 말, work it, keep it, work 그리고 keep이라고 하는 이두 단어가 있는데, 오늘은 기독교 노동관을 이야기하면서 work,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keep,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가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언가를 가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정을 해 주시면서 여기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 에덴 동산에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거기서 살기만 하면 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작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를 일을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라고 한 것은 일을 맡긴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노동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책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이야기가 여호와께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사회에서 일을 하든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놓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예전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와 2장 15절에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개정 성경으로 새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혼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1장 28절에서의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dominate 한다는 뜻이에요. 정복하고 군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스리다고요. 통치하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가꾸다. 꿈이다. 이런 뜻이에요. 집에 새로 이사를 가시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도 많지요. 특별히 새 집, 새로 지은 집에 이사 들어가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있어요. 상상을 피는 그 로망이 있어요. 뒤뜰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앞뜰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다 되셨나요? 저희 집은 아직도 잡초로 무성한 집입니다. 저희 집은 아직도 그래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꿔야 됩니까? 안 가꿔도 됩니까? 갖고야 되지요. 그리고 꾸며야 되지요. 꾸미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만부를 들여서 뒷마당을 예쁘게 꾸며놨다 할지라도 손을 대고 관리하지 않으면, 즉 일하지 않으면 잡초로 무성하고 그냥 흉가처럼 바뀌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작하다 이 말은 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신 거예요. 그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가 가꾸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그 거처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우리 일상적인 직업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직업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라고 믿으십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런 질문을 하시나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단기간 일을 하든지 장기간 일을 하든지 평생 직업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기에 그 직업은,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기독교의 노동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나 잘 먹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노동가니 아니라 기독교의 노동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책임은 바로 두 번째 이미 자막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노동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노동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니까 잘 드십시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얼마나 허망해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일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 부지런하면 되죠.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새벽기도 침대에 누워서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잠을 자다가 한 12시쯤 일어나면 되죠.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는 부지런한 거잖아요. 기도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겁니다. 그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가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놀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정식으로 세상에, 교회와 관련된 일 말고 월급을 받으면서 했던 직업은, 직장 생활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3년 LA에서 미국에 이민 오자마자 일을 했던 3년 동안인데 전자가게에서 일을 한 거예요. 전자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장님 부부가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세일즈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손님이 없으면 앉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근데 그 꼴을 못 봐요. 근데 손님이 없으면 손에 걸레라도 들고 닦으라는 거예요. 빗자루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왔다 갔다 해야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인벤토리 한다고 그러죠. 다시 재정리하고 창고를 정리하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 설교 그분들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주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종업원들을 채용을 하고 월급을 줘요.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부지런히 일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감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일하라고 생활의 터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그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습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 사람들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 일하는 게 다르네. 열심히 하네. 이 정도 얘기는 들으셔야지요. 여러분들 다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되십시다. 이러면 좀 아멘 하시기가 좀 편하죠. 다 그렇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어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나는 안 들어도 되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쯤 계실지 몰라요. 왜? 은퇴했으니까. 아니요, 은퇴하셨어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하고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것을 일이라고 놓고 봅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믿으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됩니다. 열매는 누가 거두신다고요? 하나님이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직업이 아마도 농사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양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아벨과 같은 경우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주셨던 그 3장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땅에서 수고하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 농사가 첫 번째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농사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합니다. 물론 농업 외에도 농사 짓는 것 외에도 다른 직업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상업하는 것도 있고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상업이냐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도 만들어주셨으니까 날아다니는 새 그러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는 못 찾아봤어요. 닭을 잘 켜서 치킨을 잘 먹어야 된다. 뭐 치킨으로 하여금 뭐 닭을 많이 생산하게 하겠다. 달걀을 많이 낳게 하겠다. 이런 구절을 좀 못 본 것 같아요. 또 성경에서 어부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연어를 양식을 해라 그러면 연어를 많이 키울 수 있고 연어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소출을 많이 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유난히 땅에서 농사 지어서 나는 열매 소산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107편 36절에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며예요. 거두게 하시며예요. 거두게 하시며예요. 나는 열심히 포도원에 포도를 가꾸어요. 포도나무를 가꾸어요. 땅을 파고 파종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두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열매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있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노동과 관련되어진 일이에요. 때로는 힘든 일이 오기도 해요. 강풍이 불어서 포도나무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그냥 모든 것이 가물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거죠. 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나요? 다시 보세요. 우리의 하는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감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난다고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이러는데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농사만 직업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는 직업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벨과 같은 경우에도 짐승을 키우다가 가축을 찾다가 그리고 그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들 중에는 목동 출신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목동 출신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사람 있죠. 다윗. 그렇죠. 그 다윗이 있잖아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런 목자들을 통하여서 아 다윗이 이렇게 양치기를 잘했다. 목동 노릇을 잘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해라. 이것만 가르쳐주고 있나요? 아니죠. 다윗이 목동의 노릇을 하면서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보호했던 그런 일들, 돌멩이를 던져서 쫓아냈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시는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이렇게 양을 보호했던 바로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비유를 하시게 되죠. 선한 목자는 어떤 건가 하면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진짜 목자다. 가짜 목자들은 자기 목숨들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 오히려 양 잡아먹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선한 목자의 비유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그러면 장차 이 다음에 강한 자로 임한다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강한 자로 임하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목자같이 양떼들을 먹이고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게 될 것이다.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목자는 직업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모습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은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하게 되고 우리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옆에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하니까, 똑같이 페이첵을 받으니까, 똑같이 돈을 받으니까 똑같은 일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도 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고마워서,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냥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입술 속에서 언젠가 이렇게 입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았어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지킬 때에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만큼 해주겠지, 고마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남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다더니 다르긴 다르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세 번째가,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실질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직업 가운데는 상업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역을 할 때에 주고받고 사고팔고 할 거 아니에요. 물물교환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런데 그 물물교환을 하거나 사고팔 때에 사기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언제 하시는가 하면요,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이미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무역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걸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엉뚱한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200만 명이 광야길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을 것 없다고 아우성치고 뭐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만나를 먹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만나를 40년 먹는 겁니다. 김치 없이 40년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40년을 먹는데, 자, 먹다 보면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씩 되겠죠. 아, 요 동네를 조금 더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처음 보는 잡초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뜯어서 잎을 냄새를 맡으니까 민트향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먹으면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몰라서 그냥 옆집 강아지한테 한번 먹여보거나 염소한테 먹여보고 걔가 죽는지 안 죽는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찾아내서 레시피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텐트 생활을 하니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집을 이렇게 보니까 아, 세상에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양의 젖을 짜가지고 치즈를 만들어서 그 치즈와 함께 만나를 볶아 먹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치즈를 만들어서 했는데 어느 날은 치즈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치즈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물물 교환하자고 그래서 뭔가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양심껏 그냥 잘 바꿨는데 조금 지나다가 사람들이 내 치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팔 때에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물을 조금 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섞으면서 이제 그 질이 좀 낮은 치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받을 돈은 똑같이 받는다, 안 받는다?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심하라고 이미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레위기면 광야 40년 걸어가고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에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장사할 때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생선 파는데, 굴비 파는데 중국에서 그랬다면서요. 한국에 들어오는 거. 그 안에다가 납덩어리 넣어갖고 무게 올려놨다면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주고받고 그럴 때에 이렇게 사기쳐서는 안 된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장사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 때에 돈 조금 더 남기겠다고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기를 치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느 가게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고치러 가겠습니까? 오일 체인지를 하거나 간단한 수리 같은 걸할 때는 동네에 있는 메케닉 샵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갖다 맡겼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A라고 하는 데서는 기록을 쭉 찾아봅니다. 무슨 뭘 고쳤는지 그 전에 기록이 있으니까 쭉 찾아보더니 아 이거 저희가 고쳤던 거 맞네요. 저희가 잘못했네요. 그리고선 돈안 받고 새로 고쳐준다거나. 근데 B라고 하는 데는 아 이거는 지난번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다시 고치셔야 돼요. 다른 거예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정직한 데로 가잖아요. 근데 그 정직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메케닉을 예를 든 이유는 우리 교회는 메케닉이 없어서예요. 자칫 시험이 될까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삽시다. 특별히 요즘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다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만큼은 정직하십시오. 돈 앞에서만큼은 정직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돈 앞에서만큼은 정직하십시오. 제발 돈 앞에만큼은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을 할 때에는 기쁨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을 하는데 기쁨이 안 생길 때는 언젠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할 때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 때에는 당연히 기쁨이 넘쳐와요. 물론 힘들 때 있어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돈만 달러가 주머니에 쑥 들어오기도 해요. 만 달러면 다행이게요. 눈한 번만 찔끔 감으면 돈 10달러가 주머니에 쑥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10달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단 맞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 가지 직업을 하셨던 분들, 은퇴하신 분들도 계세요. 항공사를 만드는데 아주 이력을 담당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주유소를 운영해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도 계시고,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타이어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해 보셨던 분도 계시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은퇴를 얼마 눈에 앞에 두고 있는 경찰 아저씨도 있어요. 별의별 직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하면 기쁘고 어떤 직업을 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다 기뻐할 수 있어야 돼. 물론 내가 원하는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 직장을 가지면 더 즐거워요. 그거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그릇이 그것밖에 아니었을까요? 목사로 예를 들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친구들은,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하고 있고, 신학교 교수들도 있고 그래요.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직업으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명예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몇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감사해야 됩니다.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권면은 할수 있지만 그 직업대로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직장을 갖지 못하고 그 직업을 갖지 못했을 때, 즉 성공하지 못했으면 그 자녀에게 너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야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평생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 부모가 괜찮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라고 인크러지 해줘야죠. 격려해줘야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지 기쁨과 감사로 할수 있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 가운데는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친구도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하셨던 세탁소 대를 이어서 세탁소 하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 기쁨이 없겠어요. 처음에는 많은 갈등을 했어요. 아버지도 갈등했어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최소한 이것만큼은 안 물려주고 싶었어요. 자녀는 자기보다 더잘 되기를 원했어요. 직장도 다녀봤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직업이냐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 기쁨으로 일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일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기뻐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죄로 하여금 여러분의 노동을 더럽히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특정한 식당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패스트푸드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 있어요. 캐셔를 보고 청소하는 아주 단순 노동을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면서 일을 해요. 그냥 감사하면서 일을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느 회사의 CEO급으로 완전히 올라가 있어요. 그냥 받는 월급이 6자리일 뿐만 아니라 받고 있는 이런 패키지 베네핏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스톡 옵션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때로는 사람들을 모함을 해서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사람의 몸까지 다치게 하면서까지 CEO로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차라리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게 낫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CEO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올라갔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 가운데로 들어와서 욕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은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감겨진 게 된 겁니다. 진짜를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선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악한 것을 구별할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종교 행위는 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장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일들이 악한 일인지 그런 일인지 선한 일인지 착한 일인지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 비로소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을까봐 안타까운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만 않았다면 그들이 배고플 때에 언제든지 사과를 따먹을 수가 있었고 배를 따먹을 수가 있었고 망고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좋은 거 먹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욕심이 들어왔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직장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어떤 직업 직장이라도 괜찮다. 돈을 조금 줘도 괜찮다. 그래서 직장이 들어갔다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무슨 일만 시켜주시죠. 어떤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이맘때쯤이면 월급도 좀 올려줄 때가 됐는데 휴가를 줄 때가 좀 됐는데 내가 뭘 부탁을 했더니 매니저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사장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불편한 마음과 함께 뭐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최선을 다해서 종업원들을 귀하게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건 다른 얘기고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떡하니 맡겨줬더니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맡겨줬냐고. 왜 이런 걸 맡겨줬냐고. 그리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불평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죄예요, 죄. 그래서 죄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건들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섬김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서 끝까지 하신 일이 계세요. 그게 섬김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재정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저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나가는 저 교회 문에다가 다 이렇게 배너 하나 붙이고 싶어요. 좀 좋은 배너 붙이고 싶어요. 거기 뭐라고 써놓고 싶은가 하면 Now you are entering a mission field. 여러분들은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아, 문 밖으로 나가는데. 교회는 밖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싶어요. 언젠간 할 거예요. 재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산 따내갖고 제가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려 오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섬기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했고 베드로도 했고 여러 사람들이 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교회가 힘들 때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교회가 이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권면한 것이 있어요. 그걸 제일 강하게 표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고요? 봉사하라. 이 봉사하라가 섬기라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편지를 쓸 때가 언젠가 하면 로마가 교회를 향하여서 무차별로 공격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미 박해가 시작됐어요. 이미 사회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더 큰 박해를 지금 로마 황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때예요. 눈앞에 등불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가 급하게 편지를 써서 초대교회들한테 보내면서 읽으라고 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서 숨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섬겨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사대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섬기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Deacon. Deacon이 뭐예요? 집사예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 많이 있으시죠? 집사님 그러면 뭔 줄 아세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집사로 임명을 받고 권사로 임명을 받았으면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는 안 해도 되네요. 목사니까. 아니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기능상 목사고요. 저도 세상에 나가면 성도입니다. 똑같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섬겨야 합니다. 또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종이라는 단어예요. 하인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헬라어로 보통 이야기하면 가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그 직장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여러분들이 매니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의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대충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대충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가꾸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가꾸십시오. 하나님의 가정으로 가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그 관계를 가꾸십시오. 경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교제로, 펠로우십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섬기십시오. 죽기까지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바로 그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은, 일을 주신 것은, 가정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